예,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 쫓겨서 도망갈 때에 거의 많은 예, 신하들, 예, 믿는 그 신하들, 친구 같은 그 신하들까지도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에 예, 오히려 이방인들, 예, 그 블레셋 사람들, 또 이또 같은 예, 그런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예, 붙어 있어서, 이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다윗을 예, 돕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그 앞에 23절을 보면 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침 24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떠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도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떠난다는 것은 다윗 왕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이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겠죠. 다 도망가도 아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 왕권의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따랐으니까 아 저 같으면 오케이 하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율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계야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모시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훈련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신앙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다윗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냐면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언약궤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믿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 그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개가 자기와 함께 가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시 성으로 모시고 가라라고 이제 그 사도가 아비아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실제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쪽 이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도망칠 때에 그 울면서 갑니다. 그것도 맨발로 갔다는 것은 그냥 다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울면서 가는 이 다윗의 처량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백성들도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지금 울면서 아주 처량하게 기약 없는 그 도망자의 지금 길을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봐도 정말 기약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울며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비슷한 장면이 천년 후에 예수님과 여인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모습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해서 이 모습처럼 자 그리고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도 다윗도 울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며 떠나면서 여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망자 광야길을 갈 때에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서로 울지 말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심판에 대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 아픔, 광야길 이것도 뭐 눈물 나게 하는 것이지만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울며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울어야 될 눈물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이도벨. 여러분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을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제갈량같이 굉장히 똑똑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이도벨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시편 41편인데요.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그 떡을 먹던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8절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까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용하셨냐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떡을 먹었던 친구 아이도벨이 배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떡을 먹던 자가 발 뒤꿈치를 들어서 배반할 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꼭 그런 배반하는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발 뒤꿈치를 들어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시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라는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같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심되었지만 다윗은 곧바로 기도를 합니다. 자, 31절 그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갈량 같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벨이 아들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 이건 이제 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엄청난 그런 위기감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신자에 대해서 시편 55편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랬어요. 나의 가까운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죠.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그렇게 정말 깨복적인 친구처럼 그렇게 다녔던 그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때 그 심정.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시편 55편. 그래서 시편 55편 제목을 우리가 배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배신자. 그러니까 그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 상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가는 그 철학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대한 그 배신감이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가까운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그 절망감, 그 낙심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세라는 또 다른 친구가 다윗 편에 붙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32절에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에게 이를 때 아렉 사람 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33절은 야 네가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내게 누를 끼치는 거야 하면서 34절에 오히려 압살롬 편에 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너도 아이도벨 같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너 압살롬 편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일을 네가 해라 라고 후세를 그 압살롬 편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예상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중에 17장에 가보면 아이도벨의 엄청난 계략을 패할 이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취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죽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사람 동역자를 세우는 그 일에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또한 이후에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것을 예상하고 다윗은 계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되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배신자도 있지만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결정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지만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돕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리고 오늘 이 후세가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압살롬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3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3편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805쪽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지금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상황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시를 이제 이게 기도죠. 다윗의 기도기도 하고요. 시편 3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일제로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처량한 모습 보고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비방 조롱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때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심이라. 자, 6절에서는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지금 도망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 천만 사람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해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자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울면서 감람산 올라가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편 7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도망치는 순간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마음에 정말 평안을 쉬었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4편은 그 표제처럼 압살롬에게 이렇게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 마음 가운데 천만이 나를 둘러친친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까? 어떤 상황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천만이 둘러친친하도 주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 못 자게 하는 것은 뭐 근심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 잘 주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